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그토록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그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것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뒷간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밝히신 것이다. 또 이어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평화. 어제 복음에 이어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앙의 핵심을 찌르는 아주 강렬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이 말씀은 당시 유다인들의 정결례 관습을 뒤흔드는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내면의 풍경을 정직하게 들여다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음식의 정결함이라는 구약의 외적 규범을 마음의 정결함이라는 신약의 내적 가치로 옮겨놓고 계십니다. 19절에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밝히신 것이다 라는 대목은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데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중에 그 자체로 더러운 것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 악한 것일 수 없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나에게 선한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의지가 되기도 하죠. 결국 우리 삶을 천국으로 만드느냐 지옥으로 만드느냐는 우리의 결단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전의 선택을 돌려놓으십니다. 즉 종교의 중심추를 외적인 형식에서 내적인 지향으로 완전히 옮겨놓으셨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열된 12가지 악한 목록을 가만히 들여다봅시다. 이 목록들은 사실 우리 마음속에 억눌려 있거나 숨겨진 그림자들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요, 우리는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나 욕망을 인정하기 싫을 때 그것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났다, 어떤 환경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하면서 내 안의 우물을 밖으로 투사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의 뿌리는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참 탁월한 심리학자신 것 같아요. 우리는 내 안에 이 그림자들을 타인의 탓으로 돌리기를 멈추고 내 마음의 밭에 어떤 잡초가 자라고 있는지 정직하게 직면해야 하는 영적 성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우리 마음을 하느님의 성전이라고 가르칩니다. 성전이 거룩한 이유는 그 건물이 화려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시기, 중상, 교만 같은 것들은 이 성전을 더럽히고 하느님이 머무실 자리를 빼앗아버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교만과 어리석음입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이 정답이라고 믿는 고집, 남을 쉽게 판단하는 중상은 우리 영혼을 가장 빨리 노화시키고 더럽히는 독서와 같습니다. 영성적으로 정결하다는 것은 아무런 욕망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우물이 생길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이 밖으로 나와 타인을 해치기 전에 끊임없이 주님의 자비로 씻겨내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고해성사를 보는 이유는 단순히 죄를 나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이 더러운 것들의 물기를 차단하고 주님의 은총으로 마음의 샘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하고 간곡하게 부르십니다. 우리는 겉을 씻는 데는 익숙하지만 마음을 씻는 데는 서툴 때가 많습니다. 남에게 보여지는 나의 평판, 나의 직함, 나의 외모를 가꾸는 시간의 절반만이라도 내 마음의 밑바닥을 살피는 데 써보시길 권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말과 생각은 향기롭습니까? 아니면 주변을 더럽히는 악취입니까? 혹시 나도 모르게 시기와 중상이라는 오물을 밖으로 쏟아내고 있진 않았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 마음의 파수꾼이 되어봅시다. 내 안에서 나쁜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주님, 내 마음을 정화시켜 주소서라고 화살기도를 바쳐봅시다. 인간의 아름다움은 주름 없는 얼굴이 아니라 수많은 인생의 풍파 속에서도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정화된 맑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 안에서 독이 아닌 약이 흘러나올 때 우리 주변은 비로소 하느님 나라의 향기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의 성전을 정결하게 갖고 그곳에 계신 주님과 함께 평화로운 길을 걷는 은총의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평화.
1분 교리 조용관 신부입니다. 전례란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를 말합니다. 전례에는 미사 성제 칠성사와 준성사 그리고 성무일도 교회 장례식 등이 해당됩니다. 전례는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의 행위이므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거행되어야 마땅합니다. 전례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교회가 인준한 기도문을 사용해야 하고 둘째, 교회의 이름으로 행해져야 하며 셋째, 정식으로 임명된 사람이 전례를 지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해진 미사 경본, 각 성사에 따른 성사 예식서, 성무일도서 등 교회가 제정한 공식적인 양식에 따라서 거행될 때 전례 행위가 바르게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그린 CD에서 펴낸 김대봉의 불량 목수 가운데 곱사 등이 노송 의자. 노랗게 죽은 소나무가 처마 위에 닿을 듯 쓰러져 있다. 가까이 다가가 쳐다보니 느슨하게 등이 굽은 곱사 등이 노송이다. 늙어 보이는 소나무는 토지로부터 뿌리를 드러내고 휘청대는 것처럼 간신히 서 있다. 내버려 둔다면 얼마 안 가 썩기 시작할 것이다. 만약 썩어서 지금보다 더 누우면 처마에 부딪힐 것이다. 누군가는 이미 죽은 나무가 썩든 어쩌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죽은 나무가 썩기 전에 베어서 잘 보관해두면 언젠간 쓸만한 목공예 재료가 될 수도 있다. 그리하면 비록 죽은 나무이더라도 다시 새로운 삶을 줄 수 있겠지. 그 길로 나는 집에서 양날 톱을 들고 노송이 있는 곳으로 갔다. 혼자 들 수 있는 길이로 자르니 두툼하게 나왔다. 하나씩 들고 공터로 가져가 꺽쇠로 단단히 잡고 반으로 켠다. 그리고 사포로 잘 다듬은 뒤 다리를 만들어 이어붙였다. 이제 느슨히 등이 굽은 곱사등의 노송은 걸터앉을 수 있는 의자가 되었다. 곱사등의 노송 의자는 이곳에 이사와 처음으로 만든 목공예품이다. 산중턱에 자리를 잡고 노송 의자를 놓는다. 이따금씩 여기에 앉아 석양이 지는 것을 바라본다. 석양은 언제 보아도 예쁘다. 하지만 해가 지는 것을 보면 왠지 모르게 슬픈 기분이 든다. 예쁜 것을 보고 있는데 어째서 마음은 점차 허전해질까. 그렇게 빛이 질 때까지 쉼을 이어가면 처음엔 복잡하던 마음도 후련해진 기분이 든다. 목공을 쉬는 날은 늘 이곳에 홀로 앉아 그저 석양해지는 걸 가만히 바라본다. 나는 잠시 이대로 곱사등이 노송 의자에 앉아 나의 60년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좋은 날도 있었고 힘든 달도 있었다.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었다. 아무렴 어떤가, 지금의 나는 이미 나인 걸. 괜찮다면 잠시 곁에 앉아 들어보시길.
드리플레 작곡의 레퀴엠, 위령미사곡에 있는 곡인데, 드리플레의 이 위령미사곡 중에서도 사랑받는 곡이죠. 자비하신 예수님이시여라는 곡입니다. 비의 예수라는 곡을 메소 소프라노 펠리치 팔마의 목소리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리플레 작곡의 레퀴엠이 있는 B의 예수 자비하신 예수님 메소소프라노 필리시 팔마의 목소리로 감상해 보셨습니다. 이제는 모차르트 작곡의 미사곡 다장조 미사곡 케일 작품으로 427번 중에 있는 한 부분이죠. 신앙 고백 중에 있는 곡인데요. Et incarnatus est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되어 나셨도다 라는 부분 신영욱의 목소리입니다.
당신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나스틱에서는 뉴질랜드 국가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 주십시오. 다이나스픽.
마랑의 생평한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비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다이나스피크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DWOA 비즈니스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시오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리오 14세 교황이 이탈리아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 동계 올림픽을 맞이해 가톨릭 교회가 스포츠를 인간적, 영적 지침을 제공하는 기회로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올해 동계 올림픽은 2월 6일 개막해 22일까지 진행됩니다. 교황은 6일 스포츠의 가치에 관해 충만한 생명이라는 제목의 서한을 발표하고 오늘날 스포츠의 온전함과 선수의 존엄을 위협하는 수많은 위험과 왜곡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교회는 인간의 신체적 성장과 영적 성숙 사이에 필요한 조화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이 서한에서 스포츠는 선수들이 허영에 빠지지 않고 자신을 돌보고 자신을 해치지 않으면서 한계까지 도전하며 형제를 잃지 않고 경쟁하는 법을 배우도록 도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마추어로서 꽤 괜찮은 테니스 선수라고 자신을 자주 소개했던 교황은 스포츠가 종교와 유사한 측면을 보이는 현상에 대해 스포츠가 종교를 대체하려 될 때 스포츠는 우리 삶에 유익한 누리로서의 성격을 잃고 과도하게 확대돼 전면적이며 절대적인 것이 되고 만다고 우려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그리스 히킨슨 노동당 대표는 티파티 마오리와의 협력을 둘러싼 당내 이견이 있다는 주장에 선을 그으며 일부 자당 의원들의 발언이 혼선을 더하고 있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히킨슨은 노동당이 티파티 마오리와 연정을 구성할 가능성을 배제할지 여부에 대해 여러 차례 명확히 말하지 않으며 지난해 11월 자당 소속 의원 2명을 축출한 티파티 마오리와 협력하려면 먼저 함께 일할 수 있음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번 임기 동안 노동당이 티파티 마오리의 지지 없이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는 여론조사가 단 한 번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발언입니다. 노동당의 마오리 선거운동 의장인 윌리 잭슨은 양당 간 간극이 주로 정책 차이 때문이라고 시사했습니다. 티파티 마오리는 뉴질랜드에서 교도소를 폐지하는 정책, 별도의 마오리 의회를 설치하는 정책, 그리고 마오리에게만 연금 수급 연령을 57에서 58세로 낮추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노동당 대표 크리스 히킨스는 인도와 맺은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당의 지지를 확정하는 데 점점 가까워지고 있지만 협정 조문을 검토한 결과 정부에 묻고 싶은 질문이 더 많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총리 크리스토퍼 럭슨과 무역장관 토드 맥글레인은 작년 크리스마스 3일 전에 이 협정을 발표하며 여러 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 퍼스트 대표인 윈스턴 피터스는 이 협정이 특히 이민 관련 부분에서 너무 많은 것을 내주고 얻는 것이 적다고 비판하며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히킨스는 정부가 지금까지 요약된 정보만 제공했지만 노동당은 이제 협정 전문을 받고 난 뒤 여러 의문점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이민자 노동 착취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가 노동당과 직접 대화를 해야만 최종 취지를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히킨스는 정부는 이건 우리가 서명한 협정이고 너희는 그냥 지지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앉아서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클레이 장관은 협정 문서가 지금 법적 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완료되면 국회와 국민 모두에게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해외 유학생 수가 계절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혁신고용부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학생 비자로 뉴질랜드에 체류 중인 인원은 76,2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 대비 13.3% 증가한 수치이며 산업혁신고용부 MBI가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6년 1월 이후 1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전체 해외 유학생 수는 팬데믹 이후 강하게 회복해 현재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렀지만 유학생 구성에는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가분의 대부분은 19세 이하의 학령기 학생에서 나왔으며 20세 이상 유학생 수는 과거 최고치에 비해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는 더 많은 해외 유학생이 중등학교에 진학하는 반면 대학이나 폴리테크닉과 같은 뉴질랜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는 유학생은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해외 유학생 구성의 이러한 변화는 교육기관뿐 아니라 더 넓은 경제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학령기 유학생들은 기숙사에 머물거나 친구, 가족과 함께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고연령 유학생들은 특히 대학 교육기관 인근 아파트와 불의 중심의 임대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고연령 유학생들은 외식 접객 산업의 중요한 수요층이기 때문에 이들의 감소는 이들이 자주 찾는 바, 카페, 오락, 엔터테인먼트 업소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국제 컨벤션 센터가 오늘 처음으로 공식 개관했습니다. 이 센터는 정부가 오클랜드에서 스카이시티가 컨벤션 센터를 건설하는 대신 카지노 도박 면허 연장과 슬롯머신 230대 추가 설치를 허용하는 계약을 발표한 지 약 13년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공사는 여러 차례 지연을 겪었으며 특히 2019년 지붕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지난해만 열흘 넘게 걸리면서 일정에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해당 화재는 이후 조사 결과 지붕 방수막 상단을 시공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확인됐습니다. 완공된 컨벤션 센터는 4천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으며 향후 3년 동안 연간 약 9천만 달러의 경제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관식에서 크리스퍼 록슨 총리는 세계적 수준의 뉴질랜드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날이라며 실제 수익은 예상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푸르 데일리 센터 총괄 책임자는 올해만 120건 이상의 행사가 이미 예약돼 있고 향후 수년간 추가 예약도 이어지고 있다며 운영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소비자 단체인 컨슈머 뉴질랜드는 올해 전기요금이 최소 5% 이상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이미 전기료가 12% 인상된 데 이어지는 부담입니다. 전기요금 비교 서비스 파워 스위치의 총괄 매니저 폴 휴지는 이 전망이 오히려 보수적인 추정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주요 원인으로 전력망 구축과 유지 비용, 이른바 라인 차지의 단계적 인상을 꼽았습니다. 해당 비용은 올해 1월부터 확대 적용됐으며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뉴질랜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전력 구조를 가지고 있어 가뭄과 같은 기상 조건이 전기 소매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과 전력회사 요금제에 따라 인상폭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퓨지는 현재 전기요금이 25년 전 시장 개편 이후 실질 기준으로 약 60% 상승했으며 가정용 가스요금도 지난해 17.5% 인상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액화천연가스 LNG 수입터미널 건설 프로젝트가 막바지 입찰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국내 천연가스 생산이 줄어드는 가운데 전력 공급 안정화와 가격 변동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가 10억 달러를 넘는 대형 사업입니다. 현재 두 곳의 유력 입찰자가 경쟁 중이며 정부는 2020년 중 계약을 체결해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맑겠으며 오후에 지역에 따라 비가 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20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우성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생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량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에치마트 다이나스피크 JP 에듀케이션 전망좋은창 DWOA 비즈니스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소리로 만나는 신앙 체험 수기가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소리로 만나는 신앙 체험 수기. 안녕하세요. 지승신입니다. 출퇴근길 꽉 막힌 도로 위에서 꼼짝 못하고 서 있을 때, 갑자기 잘 되던 인터넷 접속이 안 될 때, 처음엔 좀 답답하다가도 나중엔 해방감이 들기도 하죠. 늘 바쁘게 움직여서 다음 목표에 도달해야 한다는 생각이 알게 모르게 우리를 갑갑하게 했던 건데요. 그래서 우리에겐 믿음 안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고요한 시간이 우리에게 소중한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에요. 삶은 속도의 기록이 아니라 멈춤의 기록이고 가만히 멈춰서 신앙의 신비에 귀 기울일 때 하느님의 선물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 새삼 기억해 봅니다. 전륙평화방송의 소리로 만나는 신앙체험수기. 오늘 제8회 신앙체험수기 공모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보고 싶은 마리아 어머니, 수원교구 제1대리구 대천동성당 김미경 베로니카 자매의 이야기 함께합니다. 저는 방문 요양 보호사입니다.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을 가정에서 돌보는 일이지요. 김채홍 마리아 어머니도 이 일을 하면서 만났습니다. 오늘 마리아 어머니와의 외롭고 쓸쓸한 이별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2019년 4월 30일은 김 어르신 댁을 처음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다른 방문센터의 사회복지사가 동행해서 저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어르신, 우리 센터에는 여기 오신다는 선생님이 더 이상 안 계셔서 다른 센터에서 모셔왔어요. 이분이랑은 잘 지내보세요. 제발요. 아셨죠?
사회복지사는 가고 우리 둘만 남았는데 김 어르신의 기세가 만만치가 않네요. 벽에 걸린 달마도사 액자 앞에 떡하니 팔짱을 끼고 앉아서는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봅니다. 어르신이 보기에 합격인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건지 저는 그날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 기세등등하게 굴어도 제 눈에 그분은 자꾸 초라했어요. 경계심이 많아서 눈을 반짝이면서도 배짱으로 사는 분 같더라고요. 김 어르신은 한동안 저를 테스트하느라 바빴습니다. 세제통 안에 보일락 말락 금을 그어서 세제를 낭비하는지를 보고 물건을 엉뚱한 곳에 숨겨놓고 찾게 하고 퇴근한 사람에게 전화해서는 제가 당장 달려오는지 아님 무슨 핑계를 대고 오지 않는지 확인하셨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김 어르신이 제게 물었습니다.
넌 왜 나한테 안 따지냐? 나한테 아예 관심도 없어서 가만히 있는 거냐? 그냥 저냥 시간만 보내고 집에 가면 된다는 거지? 너도 내가 성질이 괴팍스러워서 짜증나지? 어? 성질나지?
어이없고 황당한 말씀을 하시던 그때 그분의 눈에서 한없는 외로움을 봤습니다. 제발 나 좀 봐달라고 구조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죠. 어르신, 저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다시 안 올까 봐 겁나시는 거죠? 저 여기 제가 온 거 아니에요. 하느님이 어르신의 외로움을 보시고 저를 보내셨어요. 저 여기 오래오래 있을 거예요. 김 어르신은 한참 가만히 생각하는 것 같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돈만 버는 거면 나 같은 노인네 옆에 붙어있지 않지. 그렇게 떠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전화도 안 해. 그래도 너는 내가 한번 믿어보마.
그 후 김 어르신의 시험은 끝났고 우린 부쩍 가까운 사이가 됐습니다. 가끔 김 어르신은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927년생 94, 한 여자의 한 많은 삶에 일제시대와 6.25 전쟁, 새마을운동 등 파란만장한 역사가 담겨있고 그 안에서 살아남느라 막노동 일을 했던 거며 억울한 일을 당했던 거,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하고 상처받아 삶을 포기하면서 폐결핵을 알았던 일도 있었습니다. 자식을 못 낳는 여자로서 서름을 받았던 일, 형제들이랑 금전 문제로 다퉈서 연을 끊고 일절 소식도 없다는 서글픈 이야기도 들려주셨죠. 유일하게 왕래하는 사람이라군. 울산에 사는 양아들 내외인데 워낙 멀리 있고 바빠서 1년에 두어 번 온다고 하네요. 어버이날과 생신 때 도착하는 꽃바구니가 유일한 자랑거리랍니다. 집안 곳곳에 달려있는 꽃리본에 적힌 이름이 양아들의 것이란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김어르신은 제가 십자성어 긋는 걸 유심히 보고 묵주팔찌도 만져보더니 서서히 성당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죠.
죽을 때까지 혼자 버티려면 뭐든 아껴야 하고 사람도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 그래서 내가 시험해봤던 거야. 미안해. 네가 하느님을 믿는 천주교 신자라 다행이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이 어르신을 꼭 성당에 모시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성당에 가기 전에 병원부터 모시고 가야 했습니다. 김 어르신이 담배를 좋아했는데 갈수록 기침과 가래가 많이 나오고 잔뜩 쉰 목소리가 이상했거든요. 안성 성모병원에 가니 대학병원에 가보라고 합니다. 큰 병이 아니라며 손을 내젓는 김 어르신을 몇 번이나 설득해서 천안 단국대학병원에 갔더니 폐암이라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입원해서 조직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김 어르신은 한사코 집으로 가겠답니다. 그 고집을 누가 꺾겠어요? 집으로 돌아온 어르신은 며칠을 고민하더니 이야기합니다.
난 아파도 울산 아들에게 갈 수 없어. 어떻게 걔한테 신세를 지나? 그래서 내가 직접 임종 준비를 해야 하는데 베로니카가 도와주면 좋겠어.
어르신을 만난 게 하느님의 계획임을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외로운 김 어르신이 마지막에 나를 통해 하느님을 알게 되고 당신 자녀로 받아들이려고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거였지요. 남편 바오로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김 어르신과 함께 용인에 있는 묘지에 갔습니다. 94세 노인이 의지할 가족도 하나 없어서 스스로 자신의 장례와 묘지를 알아보는 모습이란 그간 사람에 대한 어르신의 경계심과 자린고비의 태도, 심술과 억지를 부리던 일도 다 이해가 되면서 그분이 가엽게 느껴졌죠. 어르신을 꼭 안아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로니카야, 넌 꼭 내 곁에 있어줘. 이렇게 오래 산다는 게 참 무섭다. 나한테 오래 산다는 건 벌 받는 거나 다름없어. 밤에는 잠들기가 무섭고 아침에는 눈 뜨는 게 처량해.
어르신, 무서워하지 마세요. 어르신이 오래 사셨으니까 저도 만났죠. 이제는 제가 곁에 있을 테니까 걱정 마시고 저랑 성당에 가서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도 듬뿍 받아보세요. 할 일이 생겨서 하루하루가 재미있으실 거예요. 제가 모시고 가고 오고 다 할게요. 입교를 약속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습니다. 다만 그분이 무섭지 않은 밤을 보내시기를, 매일 아침 주님의 사랑 속에 기쁘게 눈을 뜨고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시기를 기도했지요. 어느덧 저는 그분의 양딸이 되는 신분 상승을 해서 어르신을 어머니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손잡고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 과시용 산책도 했어요. 만나는 분들마다 저를 딸이라며 자랑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오일장에 가서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군것질하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또 병원 갈 때 같이 가서 기다리고 다음 진료 예약 잡아주는 것을 가장 좋아하셨는데요.
아이고, 이렇게 딸이 와서 다 해주니 어르신은 좋으시겠어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어디든 저를 앞장세워 다니면서 든든해하셔서 저도 기분이 좋았지요. 그런데 어르신은 하루가 다르게 식사량이 적어지면서 체중이 감소하고 기침도 잦아지고 점점 기력이 떨어졌어요. 게다가 기립성 저혈압이 있어서 밤에 화장실 갈 때 종종 넘어지기도 했어요. 그날 아침에도 댁에 출근해서 현관문을 여니 김 어르신이 넘어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찾는데 어르신 체온이 높다고 병원마다 코로나가 의심된다면서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구급차 안에서 한 시간 넘게 기다리다가 안산 고대병원으로 이송되었죠. 여러 진료와 진찰을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참 길었습니다. 대기실 주변에는 혼자 있는 이가 없더군요. 두세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모습을 보자니 우리 김어머니도 늘 이렇게 막막하고 외로우셨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성당에서 세례도 받고 레지오 활동도 하면서 친구도 사귀고 밤 모임하면서 서로 왕래하는 자매들도 있다면 외롭지 않았을 텐데. 검사 결과 폐암이라고 합니다. 법적인 보호자와 면담을 해야만 퇴원시킬 수 있다고 해서 그 밤에 울산 양아들을 안산 병원까지 부른 다음에야 김어머니를 모시고 댁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더 적극적인 치료와 수술이 94세 고령 환자에게 과연 의미가 있을지, 또 수술을 한다면 안전할지, 고통을 최대한 줄이면서 생명 연장을 할지 고민이 계속됐고, 저에 대한 김어머니의 의존도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댁으로 온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새벽에 또 넘어져서 구급차로 이동했는데 다행히도 이번엔 안성 성모병원에서 받아주어 중환자실에 입원할 수 있었습니다. 갈비뼈가 골절된 채 폐를 찌르고 있어서 진통제를 쓰다 보니 선망 증상이 심하게 왔다고 했습니다. 김어머니는 모든 치료를 거부하고 집에 가겠다면서 거친 욕을 하고 주사바늘을 잡아 떼어내는 바람에 양손을 묶어놓아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면회는 안 되지만 제가 다녀간 사실을 메모로 남겨드리고 통화도 하면서 김어머니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병세도 호전되어 일반 입원실로 옮기게 되었어요. 김어머니는 곧바로 나에게 당신 집에서 통장과 폐물을 갖고 오라 하더니 전대 안에 그걸 다 넣고는 환자복 안쪽으로 가슴을 꽁꽁 동염했어요. 주사나 링거를 맞을 때는 초비상 경계태세로 전대를 지키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어요. 내가 전대가 보이지 않게 옷으로 잘 감춰주니까 김어머니가 무척 흐뭇해하더군요. 날마다 면회를 간 지 한 달이 넘은 어느 날, 김어머니도 마음이 놓였는지 저에게 전대와 폐물을 맡기십니다.
베로니카야, 내 생명줄을 너에게 맡긴다. 누구에게도 준 적이 없는데 네가 잘 갖고 있어라.
어머니, 사람 죽고 사는 거 다 하느님 뜻이에요. 어머니 생명줄도 하느님께서 가지고 있어요. 이제부터 저랑 통신교리 시작해볼까요?
아니야.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야지. 난 어설프게 안 믿는다. 꼭 성당 가서 교리 받고 세례도 받을 거야.
네, 어머니. 얼른 나와서 저랑 성당에 가요. 두 달이 지났습니다. 갈비뼈가 다시 붙었으니 퇴원해도 된다고 해서 집에 가기로 결정했는데 밤새 김어머니 혼자 있는 일이 문제였습니다. 울산 양아들 내외가 모시고 간다 하니 김어머니가 펄쩍 뜁니다. 입주 간병인을 드린다 해도 요지부동입니다.
싫다. 나는 베로니카 말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믿어.
당시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고 직장에 출근하는 남편과 아들에 고3 수험생 아들까지 있어 세상에서 제일 바쁜 며느리고 아내이고 엄마였거든요. 도무지 입주 간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가족도 없이 외로운 노인이니 가서 도와주라 하시고 고3 아들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내 실력은 벌써 고1, 2학년 때 결정이 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열심히 해볼 테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남편도 큰아들도 모두 협조해 주었습니다. 세상에, 우리 집이 내가 없어도 돌아간다고? 다들 제 역할을 해준다니 기적 같은 일이었죠.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 가족도 좋은 협조자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김어머니의 집으로 들어왔는데 대뜸 큰 수건을 주시며 달마도사 얼굴 위에 덮어놓으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하느님을 믿기로 했으니까 적을 치워야 하는데 아들이 준 거거든. 버리지도 못하고 그냥 덮어놨다가 나중에 울산에 다시 보낼란다.
머리맡에는 묵주를 두고 수시로 만져보고 제 묵주기도 소리가 좋다고도 하셨죠. 한 번은 미리네 성지에 모시고 갔더니 어린애처럼 좋아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고가 났습니다. 밤에 저를 깨우지 않고 혼자 이동하다가 옆으로 넘어져서 고관절 골절로 입원하게 된 거죠.
어머니, 저를 깨우시지 않고요. 아니, 어찌 혼자서 움직이셨어요?
내 딸이 피곤해서 곤히 자는데 어느 엄마가 깨울 수 있겠냐?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 내가 그분에겐 진짜 딸이었구나. 반면에 저는 딸 흉내만 내고 있던 게 아닐까. 마음 깊은 곳에서 뉘우침이 들었습니다. 그리곤 절대로 김어머니가 혼자 돌아가시는 일은 없게 해달라고 주님께 청했습니다. 주님은 김어머니를 통해 저의 위선을 깨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김어머니는 폐암 치료와 고관절 치료를 함께 받았습니다. 배에 물이 차고 염증이 있어서 자꾸만 열이 올라가니 냉찜질을 해야 해서 열을 내려야 했지요. 자가 호흡이 안 돼서 호흡기를 차야 하는데 답답하다고 마우스 호흡기를 자꾸 벗으니 결국 양팔을 묶어두게 되었어요. 또 제가 잠시라도 안 보이면 김어머니는 고래고래 소리치며 저를 찾으시고요. 병실 생활은 제게도 어렵고 무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김어머니의 신음소리와 가래 끊는 소리도 듣기가 힘들었지만 산소 포화도와 혈압이 떨어질 때 울리는 경보음이 참 힘들더라고요. 그때마다 김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줄 알고 깜짝 놀라길 반복했지요. 아직은 안 되는데, 영세도 못 하셨는데, 내일은 꼭 대세를 드려야겠다고 다짐하면서 날이 밝는 대로 김어머니께 이야기했습니다. 가까운 날에 성당 가긴 힘들 것 같고 병실에서 대세를 받는 게 좋겠어요.
오냐, 그리하자.
대세 양식대로 천주교 교리를 말하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지 회개하고 구원받을 것을 믿는지 확인했습니다. 나랑 남편 바오로가 증인이 되고 울산 양아들의 허락으로 대세를 드리게 되었지요. 어머니의 병세가 심하다 보니 나는 얼른 성당 사무실에 가서 대세 신고부터 했습니다. 어머니, 세례명은 뭘로 하시겠어요?
성녀 중에 자식 낳은 여자가 누구 있냐?
아무리 생각해도 성모 마리아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김어머니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좋아하셨고 그렇게 나의 마리아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지난날의 죄를 용서받고 아기처럼 순수한 어머니가 되신 어머니. 그런 어머니가 욕창이 날까봐 때마다 자세를 바꿔주고 열을 재가며 온 신경을 쏟았습니다. 그래도 하루가 다르게 병세가 심해지는 게 영 불안해서 더 깊이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겠지만 그래도 저를 혼자 두지 마시고 제 두려움을 걷어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2020년 7월 16일 폐에 물이 많이 차고 염증 수치가 높아서 열이 수시로 올라가니까 물을 빼내기로 한 날입니다. 담당 의사가 병실에 와서 시술을 하고 잘 되었다며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산소 포화도와 혈압이 마구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순식간에 입원실이 난리가 났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히 뛰어다니고 이것저것 처치를 하는데도 떨어진 산소 포화도와 혈압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뚱 하는 소리. 정말 믿기지 않은 허망한 이별이었습니다. 멍하니 그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해봤지만 도저히 보고도 믿지 못할 죽음이었습니다. 말씀 한마디, 눈빛 한번 맞추지도 못하고 그렇게 조용하게 하느님의 품으로 떠나셨습니다. 마리아 어머니가 대세를 받으실 때 아무런 고통 없이 자는 듯이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던데 그 기도가 이루어진 거였죠. 울산 아드님이 병원으로 오는 동안 환자복을 갈아입히려고 마리아 어머니의 상체를 들어 올리는데 어머니가 제 가슴에 고개를 파묻듯이 머리를 떨굽니다. 마치 마지막 인사를 하듯이. 그렇게 마리아 어머니를 품에 안은 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진즉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많은 걸 해드리지 못한 게 너무나 미안했어요. 94년을 살았던 세상과 이별하면서 곁에 사람 하나 없이 늙음하게 만난 내 품에서 잠드시다니 가슴이 저리도록 아팠습니다. 장례 절차를 위해 양아들이 어렵게 친척들에게 부고를 전했는데 오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평생 상처받고 홀로 지냈을 마리아 어머니의 서름이 느껴졌죠. 장례식장 측에선 조문객이 없으니 망자는 영안실에 두고 집에 갔다가 출간할 때만 오라는 거예요. 살면서 이렇게 초라한 장례를 본 적이 없어 기가 막히고 속이 상했지만 그렇다고 나설 처지도 못 되니 집에 오는 수밖에요. 그리곤 서둘러 성당에 가서 장례 미사를 청했습니다. 다행히도 대세 신고가 접수돼 있던 터라 사무실에서 일정을 잡아주었고 양아들 내외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마리아 어머니는 자신의 생애 첫 미사이면서 마지막 미사인 당신의 장례 미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본당 자매들과 연령회 회원들이 많이 참석해 주어서 참 다행이었어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을 두고 후회했을 겁니다. 용인 평온의 숲 화장터에서 마지막 인사를 할 때도 크게 소리내 울지 않는 서글픈 이별을 했습니다. 마리아 어머니는 한 줌의 재가 되어 아프지 않고 외롭지도 않고 주님의 사랑만을 받고 사는 평화로운 곳으로 가셨습니다. 마리아 어머니의 인생은 고되고 이별은 초라했지만 분명한 건 스스로 미랄이 되어 또 다른 이의 영혼을 부처님께 인도하고 가셨다는 겁니다. 저와 마리아 어머니의 일들을 지켜보던 장애 등급을 지닌 남자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원래는 내가 돌보던 분인데 마리아 어머니의 사정으로 잠시 일을 중단했던 대상자분이셔요. 그런데 제가 마리아 어머니를 하느님 아버지께 무사히 보내드리고 다시 그분을 만나게 되자 그분께서 교인이 되겠다 하신 겁니다. 지금은 대천동 성당에 예비자 등록을 하고 열심히 출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휠체어 기사는 남편 바오로 씨, 안내는 저 베로니카입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계획은 놀라워요. 천주교인인 우리의 삶을 보고 누군가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다시금 체험했지요. 가까운 이웃들과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사는 게 마리아 어머니의 사랑에 보답하는 거겠죠? 마리아 어머니가 주님 계신 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길 기도하면서 이야기를 마칩니다.
사랑의 생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다이나스피크 JP 에듀케이션 전망조언창 DWOA 비즈니스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해외 유학생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집권자민당의 개헌 논의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 관련 1호 사건 삼표산업재판에서 회장과 대표이사 모두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주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리오 14세 교황이 이탈리아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 동계 올림픽을 맞이해 가톨릭 교회가 스포츠를 인간적 영적 지침을 제공하는 기회로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올해 동계올림픽은 2월 6일 개막해 22일까지 진행됩니다. 교황은 6일 스포츠의 가치에 관한 충만한 생명이라는 제목의 서한을 발표하고 오늘날 스포츠의 온전함과 선수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수많은 위험과 왜곡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교회는 인간의 신체적 성장과 영적 성숙 사이에 필요한 조화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이 선에서 스포츠는 선수들이 허영에 빠지지 않고 자신을 돌보고 자신을 해치지 않으면서 한계까지 도전하며 형제를 잃지 않고 경쟁하는 법을 배우도록 도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마추어로서 꽤 괜찮은 테니스 선수라고 자신을 자주 소개했던 교황은 스포츠가 종교와 유사한 측면을 보이는 현상이 돼 스포츠가 종교를 되찾아들 때 스포츠는 우리 삶의 유익한 놀이로서의 성격을 잃고 과도하게 확대돼 전면적이며 절대적인 것이 되고 만다고 우려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해외 유학생 수가 계절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혁신고용부 MBIE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학생 비자로 뉴질랜드에 체류 중인 인원은 76,2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 대비 13.3% 증가한 수치이며 산업혁신고용부가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1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전체 해외 유학생 수는 팬데믹 이후 강하게 회복해 현재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렀지만 유학생 구성에는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가보는 대부분 19세 이하의 학령기 학생에서 나왔으며 20세 이상 유학생 수는 과거 최고치에 비해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는 더 많은 해외 유학생이 중등학교에 진학하는 반면 대학이나 폴리테크니카 같은 뉴질랜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는 유학생은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해외 유학생 구성의 이러한 변화는 교육기관뿐 아니라 더 넓은 경제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학령기 유학생들은 기숙사에 머물거나 친구, 가족과 함께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고연령 유학생들은 특히 대학, 교육기관, 인근 아파트와 프렉 중심의 임대주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고연령 유학생들은 외식 적객산업의 중요한 수요층이기 때문에 이들의 감소는 이들이 자주 찾는 바, 카페, 오락, 엔터테인먼트 업소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 이킨슨 노동당 대표는 대파티 마우리와의 협력을 둘러싼 당내 이견이 있다는 주장에 선을 그으며 일부 자당 의원들의 발언이 혼선을 더하고 있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히킨슨은 노동당이 대파티의 마오리와 연정을 구성할 가능성을 배제할 지역에 대해 여러 차례 명확히 말하지 않으며 지난해 11월 자당 소속 의원 2명을 축출한 대파티 마오리와 협력하려면 먼저 함께 일할 수 있음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번 임기 동안 노동당이 대파티 마오리의 지지 없이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는 여론조사가 단 한 번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발언입니다. 노동당의 마오리 선거운동장인 웨일리 잭슨은 양당 간 간극이 주로 정책 차이 때문이라고 시사했습니다. 대파티 마오리는 뉴질랜드에서 교도소를 폐지하는 정책, 별도의 마오리 의회를 설치하는 정책, 그리고 마오리에게만 연금 수급 연령을 57에서 58세로 낮추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노동당 대표 크리스 히킨스는 인도와 맺은 자유무역협정 FTA에 대해 당의 지지를 확정하는 데 점점 가까워지고 있지만 협정 조문을 검토한 결과 정부에 묻고 싶은 질문이 더 많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총리 크리스퍼 록슨과 무역장관 토드 맥글레인은 작년 크리스마스 3일 전에 이 협정을 발표하며 여러 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 퍼스트 대표인 윈슨 피서스는 이 협정이 특히 이민 관련 부분에서 너무 많은 것을 내주고 얻는 것이 적다고 비판하며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히킨스는 정부가 지금까지 요약된 정보만 제공했지만 노동당은 이제 협정 전문을 받고 난 뒤 여러 의문점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이민자 노동자 착취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가 노동당과 직접 대화를 해야만 최종 지지를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히킨스는 정부는 이건 우리가 서명한 협정이고 너희는 그냥 지지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앉아서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맥글레이 장관은 협정 문서가 지금 법적 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완료되면 국회와 국민 모두에게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생에너지 옹호단체가 뉴질랜드는 10억 달러 규모의 액화천연가스 LNG 수입 터미널을 건설하는 것보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석탄과 디젤을 활용하는 편이 더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국내 가스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가뭄해 전력가격을 낮출 수 있다며 달아나게 들어설 LNG 시설 건설 비용을 전기요금 부담금 형태로 전기 소비자들에게 나누어 부과할 계획입니다. 리와이어링 아오테라로아의 최고 경영자 마이크 케이시는 뉴질랜드가 시국한 가뭄해 에너지 안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LNG는 비용이 많이 들고 장기적으로 화석 연료 의존을 고착하는 선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단기적인 대안으로 헌틀리 발전소에 비축된 석탄과 초기 투자비가 훨씬 적은 디젤 피커 발전소를 제시하며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이들을 설비는 단계적으로 퇴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K씨는 LNG 가격은 변동성이 커 가계 요금 인하 효과가 불확실하다며 오히려 가스 사양을 장기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관련 예산을 산업 전기화에 투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현재 산업용 가스 사용량의 약 3분의 2는 전기로 대체할 수 있어 공급 압박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탈탄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최고점 대비 약 절반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지금이 매수 기회인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달러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약 11만 5천 달러 선으로 한때 21만 2천 달러까지 올랐던 고점에서 크게 떨어졌습니다. 온라인 투자 플랫폼 세어시스의 최고 채무 책임자 토니 모이스는 이번 급락이 불안정한 글로벌 거시 경제 환경과 함께 미국 통화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인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자들의 대규모 강제 청산이 하락폭을 더욱 키웠다고 분석했습니다. 모이스는 비트코인이 본질적으로 변동성이 매우 큰 자산이라며 과거에도 급락과 급등을 반복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번 하락을 장기적 관점의 매수 기회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타고 대학의 무함마드 치마 교수는 비트코인이 기업 주식과 달리 현금 흐름이나 내재 가치를 창출하지 않고 적정 가치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안전 자산이라기보다 변동성이 큰 기술주에 가까운 성격을 지닌다며 단기 가격 하락이 곧바로 매수 기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투자 여부는 각자의 위험 감수 능력과 투자 전략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정부 고위 관련은 최근 뉴질랜드의 기후 정책 변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외무부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영국은 메탄 감축 목표를 완화하고 석유 가스 투자를 재개한 뉴질랜드 정부에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영국 측은 연간 10억 달러 규모의 영국 뉴질랜드 자유무역 협정에서 기후 공약이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논란은 뉴질랜드 정부가 석유 가스 탐사에 2억 달러를 배정하고 메탄 감축 목표를 절반으로 낮추면서 불거졌습니다. 토드 맥글레이 통상장관은 당초 우려를 축소했지만 공개된 문서에는 양국 장관 회동에서 메탄 감축 목표와 화석연료 감축 약속 등 기후 정책이 논의된 사실이 담겼습니다. 사이먼 왓츠 규 변화장관은 이번 정책 변경이 무역이나 국제적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농업기술 발전을 통해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윈슨 피터스 외무장관은 영국의 우려 제기를 부인했지만 이후 관계자들은 기후 문제가 여러 의제 가운데 하나로 논의됐다고 확인했습니다. 한편 녹색당 공동대표 글라이 스와브릭 의원은 정부의 기후정책이 무역과 기후공약을 위반할 위험성이 있으며 뉴질랜드의 국제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영국 시민들이 최근 여권 관련 우편물 지연 사태와 관련해 뉴질랜드 우체국 NJ포스트에 환불과 명확한 안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는 2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영국의 새로운 국경 규정에 따라 영국 시민은 반드시 영국 여권이나 자격증명서를 소지하고 여행해야 하며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관련 서류를 영국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체국 내 국제특급 우편 처리 지연이 발생해 일부 우편물은 오클랜드에서 비행기 실리기까지 최대 2주까지 걸리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원래 안내받은 7일에서 10일 배송 기한과 달리 큰 불편과 비용 부담, 여행 계획에 대한 불확실성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NJ포스트는 일부 고객에게 사과하고 우편물 급증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혼잡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일부에 한해 부분 환불을 제공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고객들은 환불 대상이 더 확대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RNZ는 우체국에 올려 우체국에 올해 우편물 증가량과 처리 현황, 추가 보상 계획 여부를 문의한 상태입니다. 뉴질랜드 웰링턴 도심 쿠바시티 일대에서 수일째 이어지고 있는 정전 사태의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전은 지난 일요일 밤 한 호텔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아파트와 상점, 식당 등 여러 건물이 사흘째 전력 공급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건물 관리 측은 전력 차단 장치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필요한 부품을 주문해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비상발전기가 가동돼 온수와 최소한의 조명, 화재, 안전설비는 유지되고 있지만 일부 주민들은 계단과 복도에 조명이 없어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이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부족해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거리 상점 일부는 전력을 다시 공급받았지만 냉장 보관 식품 폐기와 결제 시스템 중단 등으로 상당한 경직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건물 측은 이르면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전력 복구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라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헌법 개정을 주장해온 일본 집권 자민당이 지난 8일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가운데 헌법의 자유대 명기 등을 위한 개헌 논의가 한층 빨라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에 이어 차기 총리 후보로 꼽히는 유력 강요 열림여당 일본 유신의 대표 등이 연이어 개헌 논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평화 헌법 개정을 위한 동력을 모으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과 유신의 등 여당은 개헌안 발의선인 310석을 웃도는 352석을 확보했습니다. 참의원은 여전히 여소야대 구도여서 당장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어렵지만 논의는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토통신에 따르면 자민당의 40대 기수인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10일 기자회견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일 기회를 가능한 한 빨리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헌법 개정에 대한 의혹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며 절차를 밟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신속히 실현을 향해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중의원 선거 압승으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적극 재정 정책이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일본 증시가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 대표 주가 지수인 니케이 225 평균 주가는 10일 전날 종가보다 2.28% 오른 57,650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전날에도 56,363으로 종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이날도 57,000선을 돌파하며 이틀째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8일 치러진 총선 직전 거래일인 6일 종가 54,253과 비교하면 이틀간 6.3% 상승했습니다. 특히 광섬유 등을 제조하는 후르카와 전기공업은 전날 이후 50% 가까이 올랐다고 니케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니케이는 다카이치 정권에 대한 기대에 더해 기업 실적 호조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매수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공포를 조성하고 있다고 해설했습니다. 아울러 9일 현지 시간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신문은 해설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주 온실가스 규제 근거가 된 유해성 판단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9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화석 연료를 쓰는 차량과 발전소 등을 대상으로 한 각종 규제가 대대적으로 없어지거나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역사상 최대의 규제 완화라고 치켜세우고 있으나 환경단체는 소송을 벼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복수의 미 당국자들을 인용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주 후반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 마련된 유해성 판단 폐기를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해성 판단은 6가지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는 연방정부 차원의 결론이었습니다.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과 차량 연비 규제 등 미국의 각종 기후정책의 핵심 토대가 되어왔습니다. 유해성 판단이 폐기되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한 연방정부 차원의 측정, 보고, 인증, 준수 의무가 없어집니다. 발전소나 석유가스 시설 같은 고정 배출원의 배출량 규제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규제 완화 길이 열린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적했습니다. 이번 조치를 화석 연료 업계는 승리로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취임식 당일 환경보호청의 유해성 판단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검토해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으며 EPA는 작년 7월 폐기로 결론을 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1호 사건인 삼표산업재판에서 결과적으로 회장과 대표이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근로자가 3명이나 숨진 1호 발생 사건이지만 10일 나온 1심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아무도 처벌받지 않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 전략 등 검찰의 대응 방향이 주목됩니다. 이번 재판에서 정도원 3표그룹 회장의 유무죄를 가른 쟁점은 3표 산업의 대표이사가 아닌 그룹 회장을 법이 정의하는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있느냐였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 3독 이영훈 판사는 정 회장을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과 입법 과정에서의 논의 등에 비추어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 주체인 경영 책임자, 즉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대표이사가 이에 해당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어 대표이사 아닌 자를 경영 책임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존재하지만 대표이사가 아닌 자에게 실질적 구체적으로 법인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점, 그로 인해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인터넷.co.ng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B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81원 38전, 한국에서 보낼 때 890원 19전, 한국에서 받을 때 872원 57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맑겠으며 오후에 지역에 따라 비가 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20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안미영, 한우성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g입니다.
사랑의 생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다이나스픽, 에듀킹덤 컬리지 다니모라, 전망 좋은 창, TWOA 비즈니스,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캐시알 캐시판입니다. 뮤직인 파크스 도미니언 로툰다 칸출이 안내입니다. 뮤직인 파크, 뮤직인 파크가 상징적인 도메인 로툰다에서 이번 시즌 두 차례 공연을 펼칩니다. 첫 번째 공연은 칸트리와 포크 음악으로 가득한 밤입니다. 뉴질랜드 출신 카우걸 스테파니 백과 포크 디오 아로가 함께하는 신나는 음악의 향연에 푹 빠져보세요. 2월 14일 토요일 오후 6시에서 8시 30분까지 도미니언 로툰다 도메인 드라이브 파넬에서 있습니다. 뮤직인 파크스 도메인 로툰다 재즈 안내입니다. 뮤직인 파크가 도메인 로툰다에서 일요일 오후 재즈 공연으로 돌아옵니다. 세 명의 지역 거장들이 펼치는 특별한 무대를 기대하세요. 스타들의 세이션 연주자로 활약하는 타바니 카파라, 떠오르는 재즈 싱어송라이터 크리스텔 첸, 그리고 효신적인 아로하나 콜렉티브가 함께하는 감미로운 음악 여행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2월 15일 일요일 오후 3시에서 6시까지 도메인 로톤다 도메인 드라이브 파넬에서 있습니다. 뮤직인 팍스 롱베이 안내입니다. 히비스커스 앤드 베이스 지역위원회가 롱베이에서 무료 팝과 록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뮤직인 팍스 행사를 개최합니다. 가족과 함께 오셔서 푸드트럭, 콜렉티브에서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오토매틱 에이티스, 핸즈 오브, 그리고 럼퍼스 머신의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춰볼 수 있습니다. 2월 21일 토요일 오후 3시에서 6시까지 애슐레이 리저브 애슐레이 에버뉴 롱베이에서 있습니다. 캐시얼 캐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